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은 북한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북 압박에 일본이 앞장서고 있으며 이런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중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의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속에 무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회의를 열고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제출한 별도의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화학무기 사용 주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결의안은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조사를 맡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주체에 대한 책임은 안보리의 권한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미국의 미사일을 격추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을 격추하겠다고 했다며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고 새롭고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민을 가스로 살해하고 이를 즐기는 짐승과 파트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곳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중국과의 개방되고 공정한 무역, 또 다가올 북한과의 대화, 시리아에서 발생한 잔인한 가스 공격 등에 집중하느라 아주 침착하고 계획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지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상이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지금이 역사적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군용기가 추락해 25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제리 국방부는 오늘 군용기 추락 사고로 승객 247명과 승무원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아침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신임 사령관의 필 데이비슨 제독이 또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 사령관에는 테렌스 요시어너 씨 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후임에 필 데이비슨 함대 사령부 사령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데이비슨 사령관은 유럽 주둔 미 해군 사령관과 육함대 사령관 등을 거쳐 현재 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과 인도양 일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공항은 어디일까요? 공항평가기관인 국제공항협의회가 지난해 전 세계 공항의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바로 미국 동남부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이용객이 무려 1억 4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150개 공항과 전 세계 75개 공항을 연결하는 애틀랜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 수는 하루에 2,700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32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건데 얼마나 공항이 북적거릴지 상상이 되시죠. 이 애틀랜타 공항에 이어서 중국의 베이징 국제공항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국제공항,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상위 20개 공항에 한국의 인천공항을 비롯한 중국과 인공위 공항들이 이름을 많이 올리면서 아시아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7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8도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4도에서 15도, 신의주는 4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7도, 함흥은 6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디즈니의 만화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인데요.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노래하는 A Whole New World, 브래드 케인과 레아 살롱가가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장 개방 약속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에 군사기지를 만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호주 같은 주변 나라들이 경계하고 있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리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응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 군 사령부와 화학무기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행동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어제 미 고위 당국자가 ABC 뉴스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 기관 지 성조지는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이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에서 지중해 중동 연안으로 출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중동으로 향하는 이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해리 트루먼 함은 이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는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루먼 함을 중심으로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알레이버그함, 그리고 구축함 제인슨 던햄함을 비롯한 함정 7척으로 전단이 구성됐는데요. 이 트루먼 전단 파견 목적이 이 대시리아 작전과 관계 있는지에 대한 BOA 질문에 미군 고위 관계자는 시오도 루즈벨트 함과의 순환 배치 목적이라면서도 이 아사드 정권을 위협하는 역할은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미 미 해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도널드 쿡함과 이 포터함을 지중해에 배치해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병대 미 해군 해병대의 상륙함도 지금 시리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군의 활동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미군은 지난해 4월에도 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는데요. 그때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도의 군사작전으로는 시리아의 도발 노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백악관이 판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타격 목표를 두 곳 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틀 이상에 걸쳐서 이 며칠 동안 응징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에 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안드레이 크라소프 부위원장은 오늘 미국이 군사행동을 실행하면 러시아는 이를 전쟁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준비 중인 군사응징 계획을 실행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미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경우 불법 도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까?
시리아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주재 알렉산데르 자십킨 러시아 대사는 시리아를 향해 발사되는 어떠한 미국의 미사일이라도 격추될 것이고 발사 원점까지 타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십킨 대사는 어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연계 매체인 알마나르 TV에 이같이 밝히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군 합참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시리아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가 나서서 격추하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리아 내전 사태는 또 다른 전선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 항공 통제기구인 유로컨트롤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만간에 시리아 공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지중해 동부 해상을 지나는 항공기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자, 미국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러시아의 대응을 좀 고려해야 되겠군요.
예,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이 군사응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고 했다는데 준비해라 러시아 미사일은 날아갈 것이니까 라고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이 가스로 자국민을 죽이고 그것을 즐기는 짐승 같은 정권과 파트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러시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러시아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함께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이 없었다는 시리아 정부 입장을 줄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 조사 방식이 전혀 다른 게 또 문제입니다.
예, 이 조사 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겁니까?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새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하면서 책임 규명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고요. 러시아는 화학무기 금지기구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별도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결의안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이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가 시리아 정권 보호 목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이 화학무기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만 가릴 뿐이고 이 누가 사용했는지 주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릴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지난해 4월 시리아 칸세이쿤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을 때도 시리아 정부는 당초 화학무기 살포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반군의 공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장 개방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이 자동차 시장 장벽과 관세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에 매우 감사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인식에도 감사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은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이 사려 깊은 발언,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금융업을 비롯한 중국 시장을 해외 자본과 기업에 크게 열고 자동차 등의 관세를 낮춰서 수입을 늘리겠다고 어제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억제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 등을 대부분 고치겠다는 이 연설 내용이라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고액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치 완화되는 겁니까?
주요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이용한 대중국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국인 투자 환경과 무역 체제를 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치닫던 흐름이 방향을 틀게 된 건데요.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미국과 유럽의 증권 시장도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방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 주석의 발언에 고무되기는 했지만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된다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협상 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어제 설명했는데요. 미 통상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중국산 기술 제품 연간 500억 달러 관세 부과 방침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별도 1000억 달러 관세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앞으로 중국이 시 주석의 약속을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 중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이 강경한 무역 보복 조치를 또 발표했다고요?
예. 미국 상무부는 어제 이 중국과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이 스위스를 비롯한 6개 나라에서 수입되는 냉간 아변 강판의 덤핑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9%가량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덤핑이란 이 특정 수입품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돼서 그 나라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강관에는 약 45%에서 187%, 한국산에는 31%에서 48%까지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독일산에는 최고 209% 세율이 책정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에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바누아투 정부와 예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호주 최대 언론 매체인 페어팩스 미디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누아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바누아투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약 27만 명의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지배를 하다가 지난 1980년 독립했는데요. 호주 연안에서 불과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호주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예, 중국 정부나 바누아투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바누아투 외무부도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랠프 레겐바누 외무장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누아투는 중립국이고 자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만약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중국이 태평양에 세우는 최초의 군사기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에는 첫 군사기지가 되는 거고요. 해외 군사기지로는 지난해 7월 아프리카 지부티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가 됩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어제 우리는 바누아투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의 어떠한 외국 군사기지가 세워지는 것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텀블 총리가 우려를 표시했는데 호주 측에서 이 바누아투 정부에 직접 확인을 했는지요?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어제 라디오에서 바누아투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의 공식 제안이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비숍 장관은 이어서 바누아투의 전략적 파트너는 호주라고 확신한다면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인프라 투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이 경제 지원을 대가로 군사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바누아투에도 이 사회기관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바누아투 대통령궁과 재무부 빌딩을 새로 지어주고 이 외교부 건물도 확장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서 의사당 건물과 총리실 건물 또 천석 규모의 이 회의장도 건설을 지원했는데요. 바누아투는 약 4억 4천만 달러의 대외 채무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 중에 약 절반가량이 이 중국에서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호주도 바누아투의 주요 원조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호주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바누아투에 미국 돈으로 약 5,400만 달러를 이 원조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바누아투의 주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호주 사람들입니다. 이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호주가 바누아투의 최대 해외 직접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호주 언론은 미국과 호주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의 남태평양 군사기지 설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맞서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해온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서 남태평양에 진출할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종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은 뮬러 특검 해임의 후폭풍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 실력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뮬러 특검과 관련해 어제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말이 나왔군요.
네, 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President, believe he has the power to fire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 Does he believe that's within his power?
Certainly believes he has the power to do so.
네, 샌더스 대변인은 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온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니죠.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덧붙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추가 발언이 없었다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기 원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문제가 또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기 개인 변호사인 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연방 수사국이 FBI가 압수수색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FBI는 지난 9일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에서 코언 변호사의 개인 재정 문서 그리고 의뢰인들과의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가 대통령의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로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회사였던 이 트럼프 그룹 일에서 손을 뗐지만 전에는 이 회사의 해외 계약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코언 씨와 관련해서 어제 새로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미국 언론이 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 당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걸로 알려진 여인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 부적절한 관계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한 명은 이 성인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인 스토미 데니얼 씨와 관련된 겁니다. 이 배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지난 대선 직전에 이 사실을 데니얼스가 폭로하는 걸 막으려고 코언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데니얼스 측에 줬습니다.
예.
이 또 다른 여인은 이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지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 씨인데 맥두걸 씨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맥두걸 씨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잡지사 사장이 맥두걸 씨 측에 돈을 주고 관련된 그 얘기를 샀는데 이 잡지에 기사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압수수색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자신을 겨냥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이 특검 수사가 성과가 없었다면서 러시아와의 내통과 사법방해가 없었다는 이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석에서 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에게 특검 해임도 언급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뮬러 특검을 경질하라고 자신한테 말한다면서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 특검 해임의 후폭풍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특검 해고가 불가하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 건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면서 특히 상원정에서 경고성 발언이 어제 쏟아졌는데요.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죠. 공화당의 찰스 그레슬리 위원이 어제 폭스뉴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기를 원하거나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자살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서 뮬러 특검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진전이 없습니다. 어제도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특검 해고는 안 된다면서도 이 법을 만드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네, 특검이 해임되면은 이 해임된 특검이 열흘 안에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또 이의 신청 중에는 관련 인원과 문서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 지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직접 해임할 수는 없고요.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통해서 특검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하려고 명령한다면 자신은 사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 씨가 드디어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상원 상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예, 이 저커버그 CEO의 청문회 증언이 뭐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 어떤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커버그 CEO가 먼저 페이스북이 저지른 실수를 언급했습니다.
And that goes for fake news. For foreign interference in elections and hate speech, as well as developers and data privacy.
가짜 뉴스부터 외부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혐오성 발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면서 이 페이스북이 이런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I started Facebook, I run it, and I'm responsible for what happened.
저커버그 CEO는 이런 것들이 다 큰 실수였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운영하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대선 기간에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이 SNS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선전전을 펼쳤고요. 또 특정 후보 대선 후보에 유리한 활동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이걸 제대로 막지 못했고 또 사후 대책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불거졌었죠?
그렇습니다. 이 영국 회사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이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이 사람들 동의 없이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또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는 이 트럼프 진영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논란이 됐는데요. 이 회사로 흘러들어간 개인정보가 8,700만 건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저커버그 CEO를 강하게 추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부터 향후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저커버그 CEO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특히 러시아가 올해 각종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care about right now is making sure that no one interferes in the various 2018 elections around the world.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올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치러질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페이스북이 다시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또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뮬러 특검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뭐 역시 원론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장치를 도입해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걸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이 정치 광고와 관련해서는 이 정치 광고를 올리는 쪽에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부적절한 광고가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SNS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문제도 혹시 언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커버그 CEO는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장 안팎에서는 페이스북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네, 국립교육통계센터가 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미국 내 8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예, 어떤 평가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학하고 읽기에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 학업 성취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네.
참고로 8학년이라 그러면 미국에서요. 북한 학제로 치면은 초급 중학교 학생이고요. 4학년은 소학교 4학년 학생에 해당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8학년 학생들 읽기가 지난 2015년하고 비교하면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8학년 수학하고 4학년 읽기 수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학년별로 또 과목별로 좀 엇갈리는 결과네요.
그렇죠. 이 국립교육평가위원회의 존 앵글러 위원장은 8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좋아져서 기쁘지만 읽기에서 4학년과 8학년 학생 가운데 이 3분의 1만 이 기준선인 그러니까 능숙한 수준으로 나와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학의 경우에는 4학년 학생의 40% 그리고 8학년 학생의 34%가 이 능숙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평가에서 좀 눈여겨볼 항목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인종별로 백인과 흑인 그리고 백인과 이 중남미 학생들의 학력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2015년과 비교하면 읽기와 수학 성적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성적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앵글러 원장은 모든 학생의 학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특히 플로리다주가 눈에 띄는데요. 플로리다주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학에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수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에서 평균 점수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변화가 없었지만 10개 주에서는 향상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경솔하게 바람을 피운 남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연인의 용서를 구하는 OM의 Careless Whispe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각 나라마다 높은 기념탑들이 한두 개쯤은 있죠. 네, 미국도 물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이 뭘까 물어보면 상당수 사람들이 아마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 이 워싱턴 기념탑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은 이 워싱턴 모뉴먼트가 아니라 중부 미주리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라는 기념탑입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주리주로 가보겠습니다. 미주리는 미국 중부에 있는 주입니다. 이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주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아이오와, 아칸소, 일리노이, 캔자스 등 자그마치 8개의 주가 둘러싸고 있는 곳인데요. 이 주변 주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미주리주 역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50개의 주 중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대도시도 아닌 이 중부 미주리주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는 게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높이가 555피트, 170미터 정도 되고요. 게이트웨이 아치는 630피트, 192미터나 됩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한인회 최바울 부회장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게이트웨이 아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높은 마뉴먼트예요. 왜 게이트웨이 아치라 하면은 네. 게이트웨이 관문이잖아요. 옛날에 한창 그 서부 개척할 때 반드시 그 세인트루이스를 거쳐서 갔어요. 왜냐하면은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인트루이스를 거쳐가서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하면 게이트웨이 아치가 가장 상징적이죠.
네, 세인트루이스시는 미주리주에서는 제일 이 동쪽 끝에 있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해서 게이트웨이 시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미국인의 가치, 자유와 개척 정신을 잘 드러내는 이 게이트웨이 아치가 세워졌다고 해요. 아치라는 게 마치 영어 U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이 건축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형태의 건물도 200m 높이라면 대단할 텐데요. 200m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이 아치 형태로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거대한 강풍이나 허리케인에도 끄떡없는 이 위대한 건축물에 보는 사람마다 다 입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그 엘리베이터 시스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케이블카처럼 생긴 트레인이라는 걸 타고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어요. 바로 미시시피강 바로 옆에 다운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일리노이 웨스트, 이스트 세인트루이스 일리노이 지역이 보이죠. 그 밑에는 알치 밑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루이스 클락이라는 그 첫 미시시피강을 탐험한 그 탐험가 뮤지엄이 있어요.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미국 최초로 그 미시시피 강을 쭉 끝까지 탐험한 탐험가들의 모든 그런 기록들과 장비들, 역사물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미주리주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댄 레넌 미주리주 전 관광청장을 소개하네요.
The fact that Missouri is in the middle of the country and it's right along the Mississippi River going north and south.
미주리주는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1800년대 아직 주가 되기도 전부터 미주리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중요한 길목 역할을 했죠. 또 마더로드라고 하는 유명한 66번 국도가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그 국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미주리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포니 익스프레스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All the old folks were humming, banjos were strumming.
요즘이야 단 몇 초면 지구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는 세상이 됐지만 미국에서도 동부에서 서부로 편지를 보내려면 1년도 더 넘게 걸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는 18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미국의 우편 제도인데요. 포니는 이 조랑말이란 소리죠. 포니 익스프레스는 당시 미주리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00번도 더 넘게 말을 갈아타면서 질주해서 1년 걸리던 편지를 한 달도 안 돼서 급행으로 전달해주던 이 서부 개척시대의 자랑거리였다고 하네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미주리주는 면적이 약 18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미주리주의 최대 도시는 세인트루이스시인데요. 하지만 주도는 제퍼슨시티입니다. 최바울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부회장 도움말입니다.
캐피탈 시티는 제퍼슨시티라고 주 행정 이제 행정 도시 주고 그건 이제 주청사가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큰 도시죠. 두 번째 큰 도시가 캔사스시티예요. 캔사스. 캔사스시티도 PD가 그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 시리 반이 캔사스 스테이트고 반이 미주리 스테이트인데 도시 발전은 미주리 스테이트의 그 다운타운이 있고 캔사스 시리 다운타운이 있고 미주리에 더 많은 번화가가 있죠.
미주리주의 주산업은 중부주답게 농산물인데요. 댄 레넌 전 미주리주 관광청장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We have a very strong automobile industry as well that people might not know about. Two of the top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the Ford F-150.
미주리주에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두 개, 포드와 셰비가 미주리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 10위 안에 드는 주고요. 미주리주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작물은요, 옥수수나 밀, 콩 같은 겁니다. 이 농업이 미주리주 산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나 닭, 돼지 같은 축산업도 많이 합니다.
미주리주의 별명은 쇼미 스테이트입니다. 쇼미, 그러니까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대충 이런 의미인데요. 목화가 많이 생산돼서 커튼 스테이트라든지 은이 많이 나서 실버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별명과는 다른 좀 무슨 사연이 있는 것도 같죠.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미주리주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던컨 벤디버가 이 의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미주리주에서 왔다. 당신들은 내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I'm from Missouri. You have got to show me. 라고 말한 다음부터 미주리주를 show me state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개척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최바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주리가 서부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갈 때 이제 이 미주리를 거쳐야 되니까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 뭐죠? 알리를 보여달라든가 뭐 그런 것에서 나왔지 않은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댄 레넌 전 미주리주 관광청장도 쇼미스테이트 별명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ometimes it's a great name, and other times I wonder it's not very hospitable. Can be kind of stubborn.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주리주 사람들이 좀 고집스러운 편이에요. 말하는 걸 그대로 잘 안 믿는 편이죠. 보여줘야 믿겠다. 고집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보여주겠다. 우리도 그만큼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미주리주 얘기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식당을 들어갈 때 직원이 for here or to go 라고 물으면서 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for here는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하고 싶은지 to go는 음식을 포장하고 싶은지 묻는 표현이에요. 이 질문에 답할 때는 for here 또는 to go 라고 하실 수 있어요. to go는 take out과 같은 표현입니다. for here or to go? for here, to go. 식당 직원이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찾기 위해서 for how many?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명이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답변들은 a party of six. 여섯 명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party는 잔치가 아니라 단체라는 뜻인데요. A party of 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입니다. A party of five 또는 짧게 for five 라고 합니다. For five, two people will be joining us later. 다섯 명인데요. 두 명은 나중에 올 거예요.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For here or to go. A party of six. For five, two people will be joining us later.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2년 4월 11일 오늘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가수인 엘리코 카루소가 세계 최초로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이날 카루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방에서 약 2시간 동안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카루소가 녹음한 곡은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별은 빛나 것만을 포함한 10곡의 아리아였습니다. 이날 카루소가 세계 최초로 음반을 녹음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을 진행하기로 했던 영국의 그라모폰사는 처음에 카루소 음반 녹음을 거부했습니다. 카루소가 런던과 뉴욕 등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초짜 가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녹음 책임자였던 가이스버그는 카루소의 잠재력을 믿고 녹음을 강행했습니다. 카루소는 이날 녹음 대가로 오늘날 만 달러에 달하는 10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이유카루소의 음반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되고 그 결과 그라모폰사는 동방석에 앉게 됩니다. 카루소도 이 음반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해 19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 600여 회 이상에 달하는 오페라에 출연, 황금의 테너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1970년 4월 11일 오늘 승무원 3명을 태운 아폴로 13호가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달 탐사를 위해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화염 속에 발사된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한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파손돼 3명의 승무원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아폴로 13호의 제임스 러블 선장은 케네디 우주센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Okay, Houston, we've had a problem here. This is Houston, say again, please.
이후 아폴로 13호는 우주비행 관제소의 도움으로 지구 대기권까지 비행하는 데 성공하고 대기권 진입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맞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은 전 세계인들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떠난 지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달 탐사에는 실패했지만 극적인 귀환에 성공한 아폴로 13호의 대드라마는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실패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